VOA 세계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외곽 부누코브 공항에 내린 직후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초 아래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성장시켜 왔다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중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이 뒷받침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크렘린궁에서 1대1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21일 공식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고 이후 회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20일 사흘간의 러시아 방문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전을 위한 시 주석의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끝내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렌코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이 사안에 대한 최근의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국과 더 긴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한국, 일본과 4자 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일본에 4자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캐나다는 4자 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인 쿼드와 같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3자 협력체를 캐나다까지 확대하는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제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속한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지난 2018년 중국 거대 기술 기업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국의 영장으로 캐나다에 구금되고 이후 중국이 간첩 혐의로 캐나다인 두 명을 체포하면서 경색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연정이 내건 사법 개혁안이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되며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핵심 원칙과 일치하는 사법개혁 중재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이 의회 입법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여당이 대법관 인사를 장악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사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잉조 전 타이완 총통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전 총통의 이번 방문은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차이완 총통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샤오시첸 마잉조 재단 국장은 20일 기자들에게 마전 총통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생 교류와 선조 성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베이징에 갈 예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의 주요 대상을 겨냥한 핵반격 전술훈련을 했다며 또다시 핵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의 주요 대상을 겨냥한 핵 반격 전술 훈련을 했다며 또다시 핵 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태세 완비 주장에 대해 과장이 섞여 있다면서도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에 숙련시키기 위한 전술핵 운영부대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 18일과 19일에 진행됐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혜를 데리고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핵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며 언제든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만 전쟁 억제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책동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과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 연습과 핵반격태세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 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첫날인 18일 훈련에선 핵반격 준비 전 공정이 신속하면서도 믿음성 높은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일 오전엔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식별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과 미군 핵 전략 장비들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다며 미한 연합훈련에 따른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은 20일 한국 S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이고 최대 사거리로 해서 800km 내외로 발사 실험을 한 것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김 위원장이 핵 공격 태세 완비를 언급한 데 대해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차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한국형 삼축체계 조기 구축, 미한연합연습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핵무력 사용의 인증부터 실제 미사일 발사까지 실전 차원의 전반적인 절차를 모두 훈련했다고 강조함으로써 핵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타격 임무 수행을 위한 전주기에 걸친 공정을 다 했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뒷부분만 얘기하죠.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훈련했다. 이것만 얘기하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KN-23의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을 시연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공중폭발시켰다고 밝힌 800m 상공은 20킬로톤에서 30킬로톤급 핵탄두일 경우 살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에 따르면 화염과 연기가 V자 형태로 나타나 미한 군 당국은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이런 모양에 대해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지하 원통형 시설인 사일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 중엔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혜가 숲길을 헤치고 내려오는 모습도 나오는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야산에 사일로 시설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V자형 화염과 연기의 모양은 지하로 움푹 꺼진 구조물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플랫폼으로서 사일로를 추가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철산군 동창리는 산악지형인데다 SRBM용 사일로를 위장용과 섞어서 만들어 놓을 경우 발사 원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만 알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 미사일이 탄공으로 올라가서 일정한 높이가 돼야만 레이더에 닿거든요. 그때는 원점이 확인이 안 되는 위치거든요. 저런 사일로는 소형은 사실은 작아요. 그냥 몇십 미터 파고 그냥 뚜껑만 닫아놓으면 되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페이크거든요.
하지만 기동성과 은밀성이 좋은 이동식 발사 차량 테를 두고 굳이 고정식 발사대인 사일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보통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운용한 이유가 킬체인에 안 당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정식 기지에서 이제 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그동안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와 함께 서해 위성 발사장의 수직 엔진 시험 발사대를 미사일 시험 차원에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미한 연합군이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군 입대 또는 복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의 수가 19일 현재 14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식량난에 따른 주민 동요를 막아야 하는 북한 지도부가 또다시 외부의 적을 부각시키는 통치술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내부 긴장을 조성하는데 활용해서 내부 긴장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동요를 막고 또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그걸 가지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은 자유의 방패 본 연습이 시작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부르는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로 발사한 이후 11일 동안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를 건건히 대내 매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 역사상 가장 많은 70건의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So last year the DPRK executed 70 launches, the most in its history of provocative actions.
그러면서 이 행동들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합참의장과 계속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아침에도 그들과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 alliance is important. Launch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is morning. That's how I started my day. That said, we continually coordinate.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계속되고 있고 속도도 느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ultimately, it's destabilizing. It's unpredictable. It's continuing. It's not slowing down. And the potential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help.
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한의 3국 관계는 우리의 모든 조국을 지킬 수 있는 헌신적인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불법 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내고 사무총장은 또 다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독일 정부는 최근 북한의 ICBM 불법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불법 미사일 박사는 위험하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의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아울러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현지 시각 16일 오전 10시 10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 15형 발사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며 발사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신뢰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탄도 장착 기술과 고체 연료 엔진 기술 확보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7일 화성 17형의 단분리 장면 등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자평한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외 선전용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1단 추진체 분리 장면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was expecting that they only had something like a first stage launch with that test.
실러 박사는 북한은 1단 분리나 탄도 제작 능력이 없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고 재진입체의 역량 등에도 기술적 진전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 세계에 보내려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일부 역량의 진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임을 자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제 겨우 두세 번 발사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No, by far not. By far not. They just launched it two or three times, if at all. Completely.
실러 박사는 현재 화성 17형은 시제품 수준으로 운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인 측풍에 따른 영향이나 혹한, 혹서 등 각종 기상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화성 17형 실전 배치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다만 북한이 ICBM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화성 15형에 이어 화성 17형도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정상각도 발사 대신 고각 발사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나 시험 시 발생할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ll, they don't want to cross foreign territories. That's one point. And also if that
정상각도 발사 시 상승 단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국가의 영토에 떨어질 위험이 있고 일본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기술의 또 다른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다탄두 기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단기간에 확보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Mars is certainly the Hwasong-17 can carry multiple warheads by mass and by space by volume.
실러 박사는 화성 17형은 이론적으로 다중탄두를 가지기에 부피, 공간 등이 적합하며 로켓 상단에도 여러 개의 재진입체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다탄두 장착 기술을 확보하는 데 30년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독립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이 ICBM 핵심 역량인 재진입체와 다탄두 기술 확보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 발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액체 연료용으로 만들어진 ICBM의 경우 고체 연료로 전환할 수 없으며 연료 주입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의 변경과 재설계, 엔진 교체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선보인 ICBM 체계의 대부분은 액체 연료 기반으로 고체 연료 기반 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보도를 통해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실린 화성 17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한 단분리 장면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화성 17형은 1단 추진체가 먼저 분리된 뒤 시차를 두고 2단 추진체가 분리됩니다. 그동안 북한 ICBM 발사에서 2단 분리 이후 비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북한이 1단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날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발사 훈련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임전태세와 전략 무력의 전투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고도의 위성정보 수집 체계뿐 아니라 뛰어난 신호정보와 인적정보 역량을 갖췄다면서 한일 양국의 대북정보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지만 민감한 기술을 노출하고 자원고갈로 이어져 오히려 북한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를 17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33분 만에 미국 본토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Well, I agree that ICBMs can travel very fast. And as the Chinese embark on a major nuclear buildup, they probably...
ICBM이 매우 빨리 이동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대적 핵증강에 나선 중국은 ICBM이 얼마나 빨리 미국에 도달할지 정확히 알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국 연구진들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압도될지는 우리가 계속 방어망을 증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전 경보 시간과 북한 ICBM에 대한 선제 공격 여부에도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고려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존스톤 석좌님, 김여정이 위협했고 또 널리 예견되는 대로 북한이 정상 각도로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요격해야 할까요?
Well, it really depends on the trajectory and the direction of the launch, right? If it obviously if the missile
발사 궤도와 방향에 달렸습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격추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바다로 발사해서 위협이 안 된다면 요격하지 않을 이유도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할 절호의 기회죠.
크로닌 석좌님,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한일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미한일 삼각협력 심화의 길을 열게 될까요?
When you think about the problems that are faced, the challenges that are faced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globally.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을 생각할 때 위대한 민주주의자 시장 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그건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한일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 경보 자료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루며 기술과 경쟁 부분에서 협력하며 함께 전진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존스톤 석좌님,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한일 안보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5년 뒤 세계 3위의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경계합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도 이로울까요?
Well, Japan's build-up reinforces deterren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From my perspective, it's
일본의 군비 증강은 동북아의 억지력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영내 침략과 무력 사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었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야 고려했지만 일본은 논외로 했죠. 일본이 정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긍정적인 진전이고요.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5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GDP의 1%로 제한해왔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선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제한이죠. 따라서 일본이 국방력에 더 투자할 때가 됐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봅니다.
크로닌 석좌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정보보호협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혜택을 얻게 됩니까?
Well, for the same reason that Chinese study about the flight of ICBM shows how fast war can happen even across
countries. 중국 연구진의 ICBM 비행 관련 연구는 대륙을 넘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발발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하나의 작전구역 안에서 미사일들이 더 빨리 날고 낙하합니다. 따라서 정보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일본, 한국, 미국이 모든 발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100번 넘게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기회를 갖기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스톤 석좌님, 한국 일각에선 한국의 대북 정보력이 더 우수하고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을 게 별로 없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미국은 일본의 대북 정보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보다 뒤진다는 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Well, I wouldn't want to directly compare the intelligence capability of South Korea and Japan, but I would say it would be
한국과 일본의 정보력을 직접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위성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이 모두 포함되죠. 광범위한 신호 정보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조청년도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정보 공유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 정보 공유를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과 다른 정보 공유 협정을 활용해 한일 간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크로닌 석좌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 억지력 관련 새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작전 구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두 나라와 각각 양자 합의를 맺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세요?
Well, I think increasingly we need both. Extended deterrence,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ring all of its arsenal to bear if necessary.
양자와 삼자 협의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일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재고를 늘릴 때 미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죠. 북한의 공격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나라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존스톤 석좌님,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까요? 확장 억제는 개념이고 구상인 반면 핵 잠수함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어서 핵잠이 한국에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확신을 더 주지 않을까요?
Yeah, well, first I think it's important to separate two things. First is the our nuclear ballistic.
우선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은 확장 억제와 핵무기 삼각체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는 건 핵미사일 장착 잠수함이 아닙니다. 미국이 호주에 지원하는 것은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데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력을 높이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핵 역량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 오커스와 같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 해군의 꽃이자 가장 민감한 기밀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이 기술을 한번 전수했을 뿐이죠. 호주는 광범위한 전략적 검토 끝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리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전략적 환경과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서요. 다른 동맹들이 핵추진 기술을 보유해야 할 납득할 만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 조만간 또 이뤄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에 대한 공약을 입증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존스턴 석좌님,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Well, the important thing to think about in terms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is their range. Their long-range.
핵추진 잠수함은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이 큰 특징입니다. 호주의 경우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장기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즉 지리적 상황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례가 한국과 일본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크로닌 석좌님,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는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 입장에선 핵추진 기술을 추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요?
Well, I wouldn't put it that way. You know, the fact is the United States has been helping South Korea extend the range of its missiles.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위협의 지리적 측면을 보자면 북한 내부 표적을 타격하고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잠수함은 북한 관련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부차적 자산입니다. 한국에 잠수함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범 사례인데 미국이 영국 호주와 협력해 몇 년 안에 걸림돌을 확실히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동맹에도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엔 잠수함 기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위협 임박 시 선제 공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삼축 체계인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에 대응해 능력을 과시할 북한의 유일한 수단이 된 게 아닐까요?
You know, we have gaps in our own military, but North Korea has gaping holes. And yes, they have.
물론 우리 군에도 허점은 있지만 북한 쪽엔 아주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죠.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연구 개발을 진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무기 개발 구실로 이용하는 거죠. 북한의 군사력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타격하면 반격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북한에 양보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실험할 때마다 핵보유국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ICBM,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방어 권리가 있는 정상국가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크로닌 석좌님,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북한이 반격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푸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Yeah, it is a smaller power. It has fewer capabilities even as it builds up. But the point here is that
북한은 더 약소국이고 무기 역량을 강화해도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면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를 증강하고 ICBM을 사방에 시험 발사한다면 ICBM을 위협적인 방법으로 쓰지 못해도 우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겁니다. 미국은 더 큰 무기 체계가 있고 북한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했던 작계 5030은 북한 자원의 고갈을 유도하겠다는 작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겨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It's a type of competitive strategy. Yes, there's food insecurity rampant in North Korea. They don't have unlimited.
그것은 일종의 경제 전략입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고 자원이 한정적이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 돈을 다 가진 것처럼 쓰고 있죠.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북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경쟁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발사로 국력이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이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역량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는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17일 개최한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이보다 더 명백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들은 이 문제가 안보리의 권한 안에 있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Pyongyang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 as confirmed by multiple security council.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언제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한다며 정권의 강제 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DPRK, the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always.
또한 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무기 개발에 과도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주민들의 영향 대신에 탄약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un has chosen ammunition instead of nutrition.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의 페리트 호자 대사는 북한에 대해 자유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고통과 압제는 모두를 위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행사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함과 고난, 고통을 조명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a country where liberty is only for one and misery and oppression for all.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나라,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스스로 완전한 고립을 선택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며 어떤 국가와 사회도 은둔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호자 대사는 자신 역시 옛 알바니아의 혹독한 공산 정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니아의 옛 공산 정권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비참하고 끔찍하게 실패했다면서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한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10발을 포함해 7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 정권은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을 위험하게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함으로써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부족한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ver 7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10 ICBMs.
황 대사는 또 최근 일부 전문가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영변 핵시설의 안전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한과 이웃나라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와 자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PRK's reckless pursuit of its nuclear arsenal and its totalitarian control of its own peopl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황 대사는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지 않고선 핵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해 30여 개 나라 대표가 발언권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엔 서방국들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도 동참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생지성 주 유엔 중국 참사관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되는 것을 항상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긴장을 완화하는 대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무책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웹TV를 생중계에 사용하는 건 유엔 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하고 자국 내 탈북민에 대해선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주자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이날 회의를 비판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서방의 거짓된 위선적 우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웹TV를 통해 생중계되진 못했지만 페이스북 라이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그대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제임스 터핀 예방 및 지속 평화 담당관과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탈북민 출신 조셉 김, 부시 연구소 북한 담당 연구원, 탈북민 이서연 씨가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폐쇄적 조치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며 평화와 비핵화 의제는 현재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peace and denuclearization agenda cannot be addressed without considering the curr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살먼 보고관은 또 강압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국민을 착취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형사 기소를 포함해 책임 규명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과 북한 정상 간에 전화 한 라인이 가동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상당히 집착했던 사실도 밝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 출간을 계기로 밝혀졌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유명 인사들에게서 받은 친서 150점을 모은 책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들을 다음 달 25일 출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간에 앞서 지난 9일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와 그와의 소통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실제로 전화를 걸어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북 정상 간 한라인 가동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이 시작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도 그해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백악관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북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 이전에 이미 전화 한라인을 개설하고 올림픽 참가와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떻게 전화 한라인을 개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전후 맥락을 볼 때 북한 수뇌부가 미국과의 외교를 결심하고 2017년 10월에서 12월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 October, November, December timeframe.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 책에는 김 위원장이 2018년 7월 30일 보낸 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대통령 각하, 나는 1차 정상회담 당시 우리 사이에 확립된 굳건한 관계, 굳건한 믿음을 가진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기대했던 종전선언이 빠진 데 대해 애석한 감은 있지만 각하와 같이 영향력 있고 뛰어난 정치인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는 확실히 종전선언이 양국 관계 발전을 고무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이른 시기에 빛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전선언은 당시 남북한 수뇌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6월 7일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닷새 뒤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은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지만 종전 선언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켄고스 국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참모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랐다며 참모와 관료 집단이 반대하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도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인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이를 막으려 했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도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입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다음 달인 7월 6일 폼페오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북한은 폼페오 장관에게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전면적인 핵신고와 핵폐기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평양을 떠나는 폼페오 장관에게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종전선언 무산에 아쉬움을 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김정은의 개인적 친분이 아직도 미북 관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에 패하면 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고향에 칩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로 패했다며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고 실제로 지난해 11월 15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최근 실시된 미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율로 양자 대결에서 42%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들어 각종 기관이 실시한 8차례에 걸친 공화당 후보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서밋 2022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Achieve that progress, it will be necessary to turn away from the path of aggression and provoca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격과 도발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이 재임 시절 시작한 대화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를 선호하고 그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그 정도까지 최고 지도자, 북미 양측 최고 지도자가 그 정도까지 합의에 근접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기존의 프렌드십도 있고 기본적인 신뢰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북한이 트럼프를 선호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대선 전에 트럼프를 평양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be surprised if Kim Jong-un writes a letter to President Trump and invites him to Pyongyang.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실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선출될지 또 이를 계기로 미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1도, 낮 15도, 남포 아침 최저 0도, 낮 11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2도, 낮 14도, 구성 아침 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17도, 강계 아침 영하 1도, 낮 17도, 희천 아침 0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3도, 낮 19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청진 아침 2도, 낮 12도, 김책 아침 4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2도, 낮 15도, 김영권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외곽 부누코보 공항에 내린 직후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기초 아래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성장시켜왔다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중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이 뒷받침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크렘린궁에서 1대1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21일 공식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고 이후 회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20일 사흘간의 러시아 방문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전을 위한 시 주석의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끝내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렌코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이 사안에 대한 최근의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국과 더 긴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한국, 일본과 사자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일본의 사자협력체 구성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캐나다는 사자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인 쿼드와 같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3자협력체를 캐나다까지 확대하는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제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속한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비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연정이 내건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되고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핵심 원칙과 일치하는 사법개혁 중재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이 의회 입법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여당이 대법관 인사를 장악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사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여론을 수렴해 사법개혁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 전 총통의 이번 방문은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타이완 총통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샤오시첸 마잉주 재단 국장은 20일 기자들에게 마 전 총통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생 교류와 선조 성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여행은 중국 중부지방으로 가는 것이며 베이징에 갈 예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